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더 왕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이 담긴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빛을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다시 한 번 더 주님 간구하오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찾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흔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요?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을 이런 말인데, 결국 누구를 표시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표시하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라,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쓰고 오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것은 너무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것은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볼까요? 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은 뭐 하시려고? 섬기려고. 종이 되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의, 우리 사람들의 발까지 어떻게 해요?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같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그렇죠? 우리의 발을 씻고 우리의 종이 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모독할 도리가 뭐예요? 없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게 이제 금멸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지만은 그런데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낫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여기서 곡식 혹은 알곡이라고 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 천사도 낫을 가졌는데 아까는 낫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었고 지금은 어떤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왔어. 가졌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포도송이, 이 포도의 운명은 뭡니까? 포도의 운명은 뭐예요? 예? 포도주가 되는 운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곡식의 운명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이 된다 그러지 마시고 알곡은 어디로 들어간다? 곡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간에 들어간다는 말은 참 구원에 대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 이 포도송이는 거두어지면은 포도를 곡간에 넣어봐야 어떻게 해요? 썩어. 포도는 즉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터져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결코 받아들이지 뭐요? 않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익었다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 같으나 죄가 너무 어떻게 해요? 익었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자, 진노를 배웠기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너무너무나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결국 뭐예요? 다 익어가지고 이제는 밟힙니다. 그렇죠? 근데 참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은 그 포도주처를 나 홀로 밟았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것은 이 악인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다 이 말입니다. 원통합니다. 이제 이 악인들이 이제는 멸망 뭐예요? 멸망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래서 참 이 악인들의 멸망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15장 아무튼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15장 하고 내일 16장까지는 해야만 여러분이 16장까지만 가면 거의 다 막 결론이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일곱 재앙을 가졌다. 재앙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그렇죠. 자, 재앙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재앙하고 진노를 안 배웠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안타깝지 않아도? 이제 갈 자는 떠날 자는 어떻게 해요? 떠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나. 하나님의 뒤도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속시원하다. 그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재앙이라. 재앙은 뭡니까? 재앙은 무엇이다?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 사실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애굽에게는 뭐였습니까? 복이었어. 복이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는 모습을 보면 뭐예요? 자기다운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음식도 다르고 그렇죠?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만 사용해버린 겁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데만 사용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모습은 배울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만 시켜가지고 돈만 벌면 돼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자,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10재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안 배웠으면 여러분 무서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 마지막 재앙으로 그 진노가 마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것이 보였다. 또 내가 보니. 근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이미 구원받아 있는 뭐예요? 모습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 특히 요한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하나의 그 요한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동시에 이 지구상과 하늘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을 종이에다 기록하려니까 이게요. 자꾸 화탈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연극하고 비슷합니다. 연극, 영화하고 비슷해. 영화도 필름 한 장 쫙 하는데 그것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때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면이 착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바뀌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나가다가 과거에는 하고 또 장면이 탁 바뀌고. 그렇죠? 또 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써진 순서대로가 순서라고 생각하면 이건 영 엉망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갑자기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뭐 한참 복잡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해지네. 그러니까 됐어요. 그게 아주 굉장히 정확한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계시록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말은 모세 노래.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는 노래, 예? 그 십자가에, 그렇죠.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노래. 그러나 그것은 고난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승리의 노래. 맞아요. 예. 자. 아,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예. 주의 길이 뭡니까? 예.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생을 직사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오래 걸려서요, 안 걸려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뭐요? 옳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연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 악인들도 가능하면 구원하려고 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이 고생은 뭐예요? 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죠. 그냥 의롭습니다 하고 알랑방구 뜨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야. 왜? 하나님이 그동안.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고생한 것 같지만은 누구가 더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다. 그것이 의롭다. 그래서 이때는 이 의롭다 할 때는 참되고 의롭고 참되고 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고생은 이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누구도 교통사고에 죽게 하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그렇죠? 지내고 보니까 그렇죠? 누가 당신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제 두려워하면 잘 배웠죠? 두려워 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누가 그냥 이렇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박수. 아, 박수. 과연 그렇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면 또 장면이 어떻게 해요? 다 바뀝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무슨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이제 장면이 탁 바뀌어서 갑자기 무슨 옷이 나와요?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제사장 옷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제가 어쩌니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죽이는 멸망하는 천사들이 건너뛰었다 해서 유월 그렇죠?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생명을 건졌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뭐예요?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이제 그것이 맨 첫 절기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생활은 구원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결국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구원이 약속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부터 나의 구원에 대한 뭐예요? 확신을 얻고 시작하는 그 이제 유월절로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근데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절기 그러니까 설날 뭐 추석 광복절 이제 이런 건데 우리의 절기는 우리나라의 절기는 다 절기마다 뭐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절기는 그 절기가 전부 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 절차를 표시하는 게 절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부터 절기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내가 가면은 무엇을 누굴 보내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그 성령절 드디어 그 성령 보내시겠다 하는 성령을 내려주시는 오순절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막 쉬운 말로 하면은 재충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 깊이 확실하게 깨닫도록 성령을 내려서 찌질찌질 더 강하게 보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겠다. 근데 오순절. 그래서 계속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해요? 일곱 인을 떼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문서상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확인하고 완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는 이미 뭐예요? 그건 떼는 하나의 과정만 남았지, 구원은 이미 뭐예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이제 떼는 과정에 마귀가 최후의 뭐예요? 자기가 지구를 소유권이 아직도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그 동안에 발악을 하는 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제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일곱 교회도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최후로 변질시키고. 자기가 졌는데도,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미 그 십자가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참 악랄한 막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로 쭉, 그게 이제 제가 작년, 계시록 전편 얘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동시에 또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계속 뭐예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자기 피죠. 그렇죠. 자기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뭐, 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제가 1장에서 보여드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는, 그렇죠? 성소 봉사를 하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배경에 계속 깔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오순절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냐 하면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은 이제는 하나님이 뭐요? 모든 과정을 거의 끝내고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중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보의 용서를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으로 구분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동안에 이 악인들은 계속 하나님이 용서를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지막 판단의 심판의 그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서 더 뭐요?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고 뭐요? 아직도 구원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은 십자가 피를 이미 흘렸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아. 아시겠어요? 십자가 개싸면서도 뭐예요? 내 죄값은 내가 물어야지. 그럼 십자가의 피를 완전히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개싸면서도 십자가를 안 받아들인다는 말을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 뭐냐고 하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막말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된 죄값, 이런 것을 깡그리 어떻게 해요? 해결해 준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라고 하면서도 내가 지은 어떤 죄의 죄값은 내가 어떻게 해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테스트를 당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바세바와 드디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렇죠?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드디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놈은 죽여야 돼 하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왕이야. 그때 이제 다윗이 뭐라 하면 어떡해요? 나단은 죽고 다윗은 어디로 가요? 다윗은 이게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단의 손아귀에 꽉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떡해요? 죽일 만큼 자기가 하나님께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야, 여러분 나단의 심정을 한 나단 선지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그 말을 할 때는 뭘 각오하고 하는 말입니까? 죽이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다윗이 노래한다. 아, 맞다. 내가 죽게 범죄하였노라. 크, 박수. 예, 예. 자존심 다 죽이고 내가 그런 놈이야. 온 국민이 나를 위대하게 보고 있어도 나는 그런 놈에 불과해. 그 위대한 순간입니다. 크,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왕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셨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당신의 죄를 이미 사했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요? 사단이죠. 사단이 이 기회를 통하여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아들이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죄값으로 죽는다고 말할 나단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왜?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또 이런 벌을 받아야지 하는 것은 그건 바벨론적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죽는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지은 죄의 대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윗을 용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단이 뭐예요? 사단이 문제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할 기회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다 사무엘하 12장인가 그거 가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덜쳐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끊어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그 아들이 병이 납니다. 그래서 병 나서 있는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가 지은 죄의 값으로 죽는다고 믿었다면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 있습니까? 없지. 내가 지은 죄의 값으로 어떻게 해요? 죽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좀 뻔뻔스러워요, 안 뻔뻔스러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죄의 값은 이미 뭐예요? 다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지불해줬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들의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 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값은 뭐예요? 내가 무는 게, 내가 문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십자가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참소하고 대적하고 참남다 한단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사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죄의 값을 지불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 근데 사단이, 여러분이 사단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 놓고 왜 용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단의 도전을 어떻게 받아넘기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내가 내 아들을 피를 흘려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으니 나는 용서할 권리가 뭐예요?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 대답해야지. 예? 구약이라고요.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무효하다 이 말입니까? 그 제사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불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시간을 이 무한한 영원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예, 그거는 그런 가르침은 좋지 않습니다. 예, 그건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안 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창세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물론 예수님이 4천년 후에 오셨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말씀이야 뭐예요? 창세 전부터 유효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4천년이 지나서 오셨다. 자, 그때부터는 용서가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창조식 전부터 용서하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대꾸를 하시면은 사단 쪽에서 볼 때는 뭐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나,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덕지는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좋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가 다윗의 모든 죄를 책임졌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과연 그것을 믿는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것은 정당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정말 그걸 받아들인지 안 받은지는 뚜껑을 어떻게 해요? 열어봐야만 나오는 겁니까? 다윗이 정말 그것을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확신하고 행동으로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지 그걸 두고 봐야지.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도 자꾸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죄의 값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들이 죽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딱 죽는 순간에 다윗이 눈치를 딱 챕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었냐? 딱 묻습니다. 신하들, 예, 죽었습니다. 신하들 뭘 예상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뭐 금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왕이 이제는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잃었습니다. 땅에서 잃어서. 땅에서 일어나, 예? 뭐 해요? 목욕합니다.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밥상을 차려. 머리에 뭐요? 머리를, 머리 감고, 기름 바르고, 차 빚고, 밥상 차려와, 배고프다. 그래. 주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아이고 내 새끼야 이 애비르가 죄를 지은 걸 네가 미안하다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도요 사단이 죄를 짓게 여러분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꼭꼭 죄값대로 어떻게 해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결국 지불하고야 마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도록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이 나를 아나로 하여금 지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를 십자가의 유효성을 나에게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이다. 그 지불하면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죄값으로 지불되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라고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위에.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그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강건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딛고 그렇죠? 단단히 서게 하기 위해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얘기로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의 오늘날 오늘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 어떻게 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나팔절은 결국은 뭡니까? 나팔절은 소위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디어 심판의 때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때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시작하기 전에 대속죄일이 시작한다고 하는 뭐예요? 예비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끝나면서 딱 대속죄일이 시작합니다. 그 나팔절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쫙 그게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대속죄일. 유대인들의 말로는 염키푸르라고 합니다. 염키푸르. 그 염키푸르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흘간 해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모슬렘에는 뭐예요?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참 그 이상하대요. 모슬렘 라마단은 이제 금식하는데 낮에만 안 먹고 뭐예요? 밤에는 먹어. 밤에는 보통으로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컷 먹어. 그러니까 낮에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니까 뭐 실컷 먹으러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의 대속죄일은 열흘 동안 이제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고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나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로 어떻게 해요? 깨닫고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뭐예요? 그 용서의 보혈을 받을 만큼 받는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필요한 그 속죄의 피 그것을 대속죄리라고 해요. 그동안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순간에는 이 대제사장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의 죄. 그때는 성전에는 일체 아무도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는 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속죄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언제 끝나겠어? 물론 절기상으로 하면 열흘 지나면 끝난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절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심볼, 하나의 뭡니까? 그 상징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세마포를 입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1844년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그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점점 심각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입고 이 과정 대속죄일에 마지막 최후의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악인들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반발하는. 그러니까 누구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자꾸만 악을 더해가는.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연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연기. 근데 이 성전에 연기가 찬다. 그것은 누구의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연기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 무슨 출애굽기나 혹은 저기 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을 때나 다 그때마다 뭐예요? 연기가 찹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에. 그래서 그런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맨 마지막 중보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는 이 성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게 차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 참 여러 가지로 책을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건 이제 최후의 순간입니다. 최후의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자기의 은혜, 영광을 어떻게 해요? 채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예요? 더 차고 넘친다는 말로서 이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중보의 최후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차게 됨에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뭐요?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직은 최후의 최후입니다. 그 최후는 뭐냐? 최후는 어떻게 오느냐? 최후는 죄인들이 그 자기들의 죄의 잔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죄로 채워서 드디어 이제 중보를 할 수가 뭐예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중보를 끝내고 싶지 않으시지만 죄인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잔에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완전히 사망으로 100% 찼을 때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까? 사단한테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상 더 이상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게 되는 순간이 중보의 끝에 중보가 끝나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중보하셨던 그 은혜를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부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 일곱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을수록 악인들은 뭐예요? 더 악랄해지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뭐요?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대접을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대접.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이 성소 봉사, 여러분이 성소 제도를 여러분이 안 배워보셔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작년에 조금 이 성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작년,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예. 공부한 그 테이프 있고, 거기는 비디오 테이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도만 해도 인터넷 방송이 준비 안 돼서 못했고, 이제 그 테이프를 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작년에 한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성소봉사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소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입니다. 장막을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사실은 열세 지파지만은, 열두 지파가,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성소를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해요?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뭐예요? 그런 깨끗한 양을 골라가지고 성소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죄를 지으면은 참 곤란해. 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성소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아, 이제. 다 알아요.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잡아가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거기서 이제 제사장의 입회하에 오른손을 양의 머리에 올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를 당신의 아들을 예표하는 이 양에게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대신에 이 양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참 멋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네. 이 죄 지은 사람이 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 이 죄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희생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양고기를 좋아하므로 제사,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참 제사치고는 뭐예요? 멋들어진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 요새도 지냈으면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 뭐 돼지 대가리 드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뭐 먹는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너 죄의 값대로 뭐 바쳐라. 그것은 바벨론의 제사고 이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기하는 예식을 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이 피를 흘리고 다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을 가지고 그 양의 기름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콩팥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양의 피는 어떻게 해요? 다 뿌리고 그 피를 제단 아래에다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 아래는 피 뿌리는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하면 뭐예요? 피 뿌린 곳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제단 아래에서 피를 뿌린 건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로 내 피를 흘린 곳이 제단 아래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하고 소리 소리쳐 가로대 하는 말이다. 성경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고기는 제사장이 조금 떼서 먹습니다. 그 먹는 건 뭡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뭐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가 뿌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이 내 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죄인 대신 내가 흘려줬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십시오. 하고 하는 것을 중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성소가 1년 내내 그렇게 하다가, 그 참, 너무 많은 피가 뿌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워져.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년 절기로 해서 완전히 성소를 어떻게 해요? 깨끗이 정결케 하는 그래야 그 과정이 대속죄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그 성소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의 이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중보하다 보니 뭐예요? 성소에 막 피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정결케. 그게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1844년까지니, 그때부터 뭐예요?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은 아주 그냥 정확합니다. 애매하게 뭐 좋은 사람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제사장이 그 불을 부립니다. 그 제단에 있는 뭐예요? 그 숯불. 그래서 이제 콩팥과 양의 기름을 어떻게 해요? 태웁니다. 그 콩팥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나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태우면, 그러니까 죄를 태운다 이 말입니다. 죄를 태우고 그 불을 붙이면, 그 숯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서 우리들의 죄가 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태운 불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피우는 향이 있습니다. 지성소, 그 성소에. 그걸 섞어가지고 그걸 다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붓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향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불은 용서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은혜. 그래서 이것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소 중보와 봉사의 과정을, 모든 과정을 통하여 땅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불을 던진. 그러니까 지금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는 끝났지만은 그동안에 뭐예요? 쌓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거는 지구상에 어떻게 해요? 보여야 됩니다. 그 은혜가 이 아직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 이름을 합니다. 내가 땅에 뭐요? 불을 던지러 왔나니. 그 말입니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런데 그 사랑의 불은 안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저항합니다. 그 저항하는 그 하나님의 최후의 은혜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이거는 너무너무나 악한 재앙이,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쪽에서 부을 때는 이건 뭐예요? 은혜를 부어주는데, 받는 쪽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재앙으로서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을 안 배웠더라면 뭐예요? 큰일 날 뻔해. 아, 하나님 이제 피때 나왔다, 이제. 그렇죠? 이제 막 지구상에다가 막 퍼보아라, 막. 근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거의 대부분,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쓴 책을 보면 다 하나님이 최후로 뭐예요? 화가 나서, 이제는 못 참겠다. 너희들이 이제 죽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몇 권을 봤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다 정말 제 마음에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느낄 수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흔대가 누구한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그 최후의 뭐예요? 최후의 불을 내리는데 웃기지 뭐예요? 알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들의 T인파구의 유전자에 뭐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면역 체계가 나빠져서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실제로 몸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의 그 건강에 나타나는, 그렇죠? 어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는. 이제 그때가 되면 그때는 치료를 할 수도 뭐예요? 없습니다. 왜? 낫는 과정이 이제는 뭐예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병이 나도 그래도 뉴스타트를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 중보가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아직도 하나님이 중보를 우리를 위해서 자꾸 생명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책임을 어떻게 해요? 져버렸으니까.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에도 병이 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지구 전체가 심각한 병이 되는 그러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악인들 덕택에 하나님의 성도들도 뭐예요? 이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돼요. 거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이게 속이 아주 완전히 후련하지 않는 게 이 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떤 영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될 만한 그러한 해석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 다음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어떻게 해요? 피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 강과 물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계시록의 이 일곱 나팔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이 쑥이 된다, 뭐, 그래서 쓴물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일곱 나팔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은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이 완전히 죽음의 가르침이 된다. 완전히 이원론적이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쾌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으로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또 막 강과 물 근원 자체도 혼탁하게 되는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더도. 자,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고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따 속 시원하다. 그놈은 짐승에 표받은 놈들 뭐예요? 흔대가 나고 그거는 의로운 심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재앙이 내려오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도 이렇게 최후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심이 뭐예요?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이렇게 나쁜데 그것은 그 결과가 나쁜 재앙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렇게 아직도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지만은 안 받아들이는 그 차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속 시원하다 차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따, 이제 너무 자식들. 어?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보세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저희가 누구요? 그 짐승 옆에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뭐요?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따, 하나님 취미도 고약해. 그 얘기입니까?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어? 너희들 뭐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너희가 흘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어?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마시라. 그 얘기입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한번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여러분이 이거를 여기서 아주 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선지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저희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아, 참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자, 오늘 아침에 제가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했죠. 그렇죠? 예. 그거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는지 하면, 그 11절을 제가 그냥 지나갔구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처럼 너희와 같은 순교자들이 피를 어떻게 해요? 좀 더 흘려서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곤란한 그 아주 그,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 좀 더 흘려야 되겠다. 그거는 그 말은 아니고, 언제 우리를 죽인 그 악인들을 회개케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회개를 빨리 안 시키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 힘들다. 너희들처럼 순교자들이 좀 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을 피 흘려서 죽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어떻게 해요? 또 순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피를 더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무 새끼들 피를 마시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를 마시게 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피를 마시게 한 것은 결국은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용서의 피. 그 피를 마시게 했으나 이 악인들은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부해요? 가론 유다처럼. 가론 유다는 피를 마시고서도 어떻게 해요? 배반한 거예요. 예. 피를 마시고서도 배반한 결과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예. 그것이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무슨 피요? 너희가 이 잔을 뭐요? 마시라. 이거는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피. 용서의 피다. 가론 유다가 그걸 받아서 마셨어요. 마시고서 배반.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사단이 자살시킨 거다. 그래서 자, 여기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뭐요? 피를 마셔서 그럼에도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뭐예요?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죠. 그러나 문제는 가룟 유다처럼 뭐예요? 안 받아들여.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합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박수. 네. 아, 다 전에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서 이게 써놓은 대라면 저는 이 하나님 믿을 마음이 뭐예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좀 하나님이 너희들 피 흘렸지? 피 마셔, 이 자식들아. 그게 아닙니다. 최후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그날 유월절 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열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잔을 다 마시라 한 것이 최후의 뭐예요?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용서의 약속입니다. 네. 가룟 유다는 마셨으나 폼으로 마셨으나 뭐예요? 마음으로는 거절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7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뭐예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참되고 이러시단 말이 뭐예요?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참되고 이러시도다 하는 말이에요. 네. 아,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어요? 이제 내일은 이제 예, 뭐 이 넷째 대접은 막 그렇다 치고 지금 여섯째 대접 이제 남은 대접이 상당히 이제 심각합니다. 그거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내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시키려고 애를 써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최후로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다윗은 그 최후의 그 대접을 어떻게 해요? 받고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생명을 받았는데 이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단이 있다. 그 다윗이 짐승의 표를 그동안 받아버렸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단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이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나단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목을 쳐 죽이는 그게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사단이 짓게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의 희생이 어떻게 해요? 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윗 왕처럼 자기가 왕으로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이 재앙에 참여하시지 뭐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깊은 의로우신 참되신 합당하신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죄인식으로 이해를 해서 너무나 이 말씀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정코 이 성경 자체가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잡해져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 보고 이 혼란 속에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 다윗 왕이 그 죄를 짓고 나단이 왔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속죄의 과정 속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지금 더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제 부흥을 위하여 이것이 인간이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다 죄인 줄을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현미를 주셔도 주셔도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의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도 저희들처럼 그 막대한 죄가 이미 사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세상에 매달리지 않고 당신에게 속하는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